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에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도 올바로 알지 못하며 그저 우리의 육신의 소욕만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시간에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저 심판의 존재이며 저주의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며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습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을 참된 우리의 구주요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길, 순종의 길,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올바로 가게 인도하시며 우리 안에서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놀라운 것들을 경험케 하시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은 삶에 날마다 복종되어지며 순종되어지며 기뻐 찬송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님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더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먹고 마시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조차 나느니라. 아멘. 우리 성경에 보면 사람이 맹세하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 또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람이 맹세하는 것 그런 것들을 또 성경에서는 서원이다 또 서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맹세는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표현 중에 하나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구약에 이러한 말씀들이 있는데 그런데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그 말씀은 어찌 보면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을 부정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구약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는 너희들에게 오히려 이렇게 말한다. 단순히 표면적으로만 보면 구약과 반대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은 구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실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 이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로도 말고 그리고 땅으로도 말고 내 머리로도 말고 이렇게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해서든 너희가 맹세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에 보면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30장 2절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이 말씀은 이런 맹세에 대한 이 말씀들은 맹세를 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은 아니지요. 오히려 구약의 이두 개의 말씀들 또 다른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 맹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너희가 맹세를 하거나 서원을 하였으면 그렇게 맹세하고 서원한 것을 헛되이 되게 헛된 것으로 만들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고 반드시 지키라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은 맹세를 하거나 서약을 하고 서원을 했으면 그걸 반드시 지키라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맹세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구약의 맹세와 서원들 이런 것들은 바로 우리들이 지킬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구약은 분명히 맹세하거나 서원했으면 반드시 지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반대로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그것은 반드시 지키라는 그 말씀 의미가 도무지 인간은 그 말씀들을 지켜낼 수 없는 것을 들추어 내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이 서로 배치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실질을 예수님께서 들추어 내시고 드러내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맹세 많이 하시죠? 안 하세요? 혹시 우리 하나님께 서원해 보신 적 있으신 분? 손이 올라가려다 왔는데. 신학교 가면 많이 듣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서원해서 내가 신학교 오게 됐다. 요즘에는 또 얼마나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분들 참 많았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내 아들이 셋 있는데 셋 중에 셋 다는 안 되고 하나는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본인을 바치는 게 아니라 자식을 바쳐요. 그래서 신학교 보내겠다고 하고 목사 만들겠다고 하고 그렇게 서원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갔을 때도 부모님이 자기를 서원해서 자기가 신학교 오게 됐고, 그래서 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기를 잘 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제가 봤습니다. 대단한 믿음이다 라고 제가 속으로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서원이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우리가 일상적인 표현으로 보면 맹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어떤 맹세를 하고 나오셨어요? 스스로 어떤 다짐을 하시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셨어요? 아무 생각 없이 눈 뜨고 그냥 하루를 살아오셨어요? 아니면 아침에 눈 딱 뜨고 나서 내가 오늘은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되겠다 이런 생각, 결심, 결단하고 하루를 시작하셨어요? 분명히 뭔가 있긴 있는 것 같죠, 그죠? 저한테 솔직하게 얘기는 못하지만 여러분 안에 어떤 마음의 결심, 결단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하게 되거나 또는 그것들을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공개적으로 하게 되면 그걸 맹세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맹세다 또 서원이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언제 우리가 맹세를 하게 되나요? 여러분 언제 맹세하시죠? 맹세해 보신 적이 없다라는 그런 표정 짓지 마시고, 우리가 언제 맹세합니까? 뭔가 바라는 게 있을 때죠. 아무 이유 없이 맹세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내가 꼭 원하는 게 있고 이루어져야지 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저도 그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 오고 막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제 안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생각, 말이 뭐냐면, 하나님 요것만 어떻게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기억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맹세를 하게 될 때 그 맹세를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뭔가 바라는 것이 있고 이루고 싶은 것이 있을 때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측면에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욕심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이루고 싶은 것, 원하는 것이 있는 것, 이걸 욕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탐심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탐심,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가 생각나야 되죠? 죄라는 게 생각이 나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맹세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냥 단순히 어떤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강한 의지를 표현한다, 어떤 것을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강한 의지를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내면에는 무엇이 감추어져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거죠. 사람만 맹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맹세하세요. 그 하나님의 맹세를 우리는 언약이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선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은 모든 것이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내시는 분이시고, 선과 악을 유일하게 구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은 선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언약이라는 모습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진 것인가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서 인간의 맹세라는 것이 그 본질이 무엇이고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더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내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과 다른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하나의 정의를 내린다고 한다면 믿음은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믿음의 어떤 의미라는 것인데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것, 그렇게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안 어렵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지 못한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그 사람들에게서는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필요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나의 생명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나오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의 존재로 낱낱이 드러나게 합니다. 나는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다면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의 존재일 뿐입니다라는 그 자리로 끌고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은 우리를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심판의 존재임을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올바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저 선악과 하나 따먹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것이 무슨 그런 죽을 죄인가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임하게 되면 그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했던 그 의지가 무엇인지,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 자신의 인생을 내 스스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 불경한 행동인지, 죄된 행동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추상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좀 지루하실 수가 있어요. 조금 이따 제가 이야기를 성경을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우리의 속에 대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 맹세라는 것은요, 맹세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를 동등한 위치에 놓고 있기 때문에 맹세라는 것을 사실은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하나님께 뭔가 요구하고 부탁하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맹세하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어떤 식이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맹세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요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요구를 들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것이 결합된 게 맹세거든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어떤 것을 해주시면 나는 거기에 맞춰서 이것을 하겠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 바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스스로의 위치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로 올려놓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늘 들었던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본성이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뭔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밑에서 뭔가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맹세에 대해서 굉장히 호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는 차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 창조주와 피조물인 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하늘과 땅의 관계인 것입니다. 절대로 같이 동등한 수평적인 위치에서 이해하고 바라볼 수 없는 관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인간의 존재를,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는 자가 맹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경이 맹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피조물인 인간은요, 자기의 상황이나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이것을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피조물의 위치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떠나서 자기의 위치, 자기의 존재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요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거 들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피조물인 인간은요,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야지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게 선악과 따먹은 인간은 그 마음을 감당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환경이 내가 원하는 만큼 되어지지 않으면,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이 죄인지도 생각지 못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죄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에게 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본성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우리를 피조물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것으로 살아가게끔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것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 내 힘으로 내 삶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허락하심,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날마다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한 번쯤 살펴보셔야지 돼요. 만약에 그것으로 내 자신의 믿음의 삶을 판단하지 않고 내가 오늘 얼마나 기도했고 내가 오늘 전도를 어떻게 했고 내가 말씀을 얼마나 묵상을 하고 그런 것들 내가 행한 것으로 내 믿음을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하면 우리는 늘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과는 어찌 보면 믿음을 이야기하고 신앙을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내 삶을 책임지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버린, 선악과 먹은 인간의 본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가 하면 십자가 앞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가 극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그저 나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 감사합니다 라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건 그냥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걸로 끝나는 거죠. 참된 십자가 앞에 서 있으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다라는 것은 그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이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이고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를 고발당함을 통해서 우리가 내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분 자신을 다른 데서 확인하려고 하지 마시고 십자가 앞에서 확인하십시오라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십자가를 벗어나서 다른 곳에서 여러분 자신을 보면 여러분들은 대단한 사람일 수도 있고 정말 뛰어난 사람일 수도 있고 신실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을 제가 부인하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모습들 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나고 뛰어나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모습으로 십자가 앞에 섰을 때는 과연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올바로 바라볼 수 있어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확인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세상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볼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확인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사도가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세상을 보니까 세상은 다 죽은 거야.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이 나를 바라볼 때도 내가 죽은 것으로밖에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바울사도가 이야기한 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 앞에서 나를 보는 그 시각인 거죠. 그렇게 보게 될 때 나의 어떤 능력, 나의 잘남 이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완성하신 것이 무엇인지가 우리의 더 관심을 향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표현들은 성도들에 대한 표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발견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실상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를 벗어나서 다른 어떤 곳에서 발견되어지는 나는 참된 하나님이 보시는 나라는 존재가 아닌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십자가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철저하게 내 자신의 무능력과 나의 죄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지만 또 하나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완성시켜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발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십자가를 떠나서 우리의 잘남과 열심과 수고와 노력과 애씀을 찾아보면 여전히 나의 의만이 드러날 뿐이죠. 그런데 십자가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나의 의라는 게 정말 쓰레기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물, 보화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발견하게 되고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 우리의 수고가 그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안, 그리스도 안이라는 그 세계가 은혜의 세계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기 이해가 없으면 십자가 안에서의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그것이 없으면 인간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교만이라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가 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맹세라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절대 맹세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단순하게 너희들 맹세하면 안 돼. 어차피 너희 못 지켜. 이것만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맹세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맹세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죄된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낱낱이 들추어 내시려고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가장 큰 주제가 뭐였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들은 결국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그 산에서 그 말씀을 듣고 내려올 때 내가 어떤 자의 모습으로 내려오게 되냐면 문둥병자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이 문둥병을 깨끗해 해주시는 예수님만 보이는 겁니다. 그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날마다의 삶이 되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상수훈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그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문둥병,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죄된 나를 깨끗게 해주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이 모습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자들이 참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맹세와 관련돼서 구약에 보면 입다라는 사람과 관련돼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사기에 나오는 그 말씀을 한번 보고 거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맹세와 관련된 내용이 무엇인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사기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11장 제가 29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손에 붙이심에 34절 보겠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돌아와 자기 집에 이를 때 그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냠 동녀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참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이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라.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여러분 잘 아시는 입다 이야기죠. 입다의 서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입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입다는 굉장히 큰 용사였지만 이 사람의 출신 배경이 좋지를 못합니다. 기생의 딸이거든요. 그래서 이 입다가 장성했을 때 그 본처 자식들도 여럿이 있었는데 그 본처 자식들이 가문의 먹칠하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입다를 내쫓습니다. 그래서 입다가 집에서 쫓겨나서 지내면서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 깡패들, 조폭들 같은 사람들과 패거리를 지어서 지내는데 아마 대장 노릇하는 굉장히 그 싸움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패거리의 우두머리로 입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생겨나냐면 암몬 자손들이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지금 살고 있는 그 땅을 암몬 우리들에게 다시 다 내어놓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갑니다. 입다를 찾아가서 저 암몬 자손들을 좀 물리쳐만 다오. 그러면 너를 우리의 우두머리로 삼겠다. 머리로 삼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입다가 그 사람들의 말에 솔깃해서 자기가 우두머리가 되어서 그 암몬 자손들과 대적하겠다고 그렇게 나서게 되죠. 그래서 암몬 자손들에게 처음엔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이 땅 달라고 하는데 원래 너희들에게 줘야 될 땅도 아니다 라고 그렇게 설득을 하지만 안 들어먹거든요. 뭐 땅 뺏으려고 왔는데 말한다고 들어먹겠어요? 안 들어먹지? 그래서 그 입다와 암몬 자손이 싸우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들에게로 나아갈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이 임해서 그 암몬 자손들에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언약을 주시고 약속을 주신 거죠. 그리고 입다가 그 하나님이 자기를 이기게 하실 것을 아마 그 믿었던 그런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입다가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만약에 내가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해 주시면 그 얘기죠. 그래서 내가 평안히 집에 돌아가게 되면 내가 집에 갔을 때 제일 처음 그 집 문 앞에서 나하고 마주치는 그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한 거죠. 이게 입다의 서원입니다. 그런데 이 낭패죠. 전쟁에서 다 이기고 집으로 가는데 누가 제일 처음 나와요? 딸이 소고까지 치면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입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제일 처음에 나올 사람을 누구 정도로 생각했을까요? 설마 딸 나올 거라고 생각도 안 했겠죠. 딸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으면 번제 드린다는 말도 안 했을 겁니다. 입다에게 뭐 딸이 여럿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오늘 본문 보니까 무남 동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얼마나 이뻤겠어요. 제가 아들만 하나 키우다 보니까 요즘 가끔 가다가 이렇게 자매들 어느 집에 갔는데 딸이 있어요. 너무 이쁜 거예요. 딸을 키워본 적이 없어서 한 번도. 그래서 저는 아마 며느리 맞이하면 잘해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뭐 장가를 갈 생각을 안 하고 있어서 애가. 저 어쨌든 이 무남 동녀예요. 무남 동녀인데 얼마나 그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입다가 처음에 생각할 때는 자기 문 앞에 자기를 맞이하러 나오는 사람은 딸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아마 종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주인이 돌아오는데 제일 먼저 와서 수발 들어야 되는 사람이 종이니까. 그러니까 종이 나올 거니까 내가 그 종 내가 번제 드리겠다. 이것도 사실 인간적이지 못한 생각인데 어쨌든 입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맹세하는 것 이게 지금 입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해주시면 저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번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이거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믿음과는 전혀 동떨어진 모습이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내 손에 암몬 자손을 붙이시면 그 붙이신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어야지 되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번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이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만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뭔가 요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어떤 것 필요한 게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그죠? 제가 더 다른 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굳이 예를 들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내어놓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면서 정말 우리 것 필요하신 것이 있으실까요? 그분 창조주신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드려서 하나님께 기쁨이 돼야지 되겠다라는 건 우리 생각이죠.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가 나에게 주는 것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가 올바로 알고 그것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뭔가를 드려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려고 하고 그런 그 기쁨이 되려고 하는 마음 속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바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정성, 그 열심, 그 헌신이 나를 돋보이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생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열심히 헌신하고 애쓰고 노력할 때 남이 안 알아주면 남이 안 봐주면 왠지 그 열심이 좀 줄어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남이 안 봐도 나는 더 열심히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올곧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사람은 자기 열심에 스스로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제가 성격이 좀 모나서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냥 겉으로 보면 좀 괜찮은 것 같고 좀 쓸만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그 안에 그 본성, 그 의도라는 것이 선한 것이 없더라고요. 다 자기 자신에게로 향해 있는 거예요. 나는 남이 나를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열심히 하고 봉사할 거야. 그 자기 만족에 붙잡혀서 사는 거거든요. 그러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고 요거보다 조금 덜 못한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하는 거 남들이 알아주면 기분 좋고 몰라주면 서운하고 그 마음 드는 거고 저는 딱 그 수준인 것 같아요. 제 스스로를 보면.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열심을 그만두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열심을 어떤 모습으로 바꾸어 주시냐면 예전에는 내 만족, 나를 위한 열심에서 내가 지금 뭔가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이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이 내 능력,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깨닫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 나는 열심히 했는데 이게 다 내 의의를 위한 것이었어. 그래서 나는 이제 안 할래. 이 모습으로 끌고 가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제일 오해하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내놓을 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우리는 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란 이야기냐? 아니라고요. 그전에는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한 것으로 집중됐던 그 삶의 모습에서 알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내 힘이 아니었고 내 능력도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할 수 없는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서 이전보다 더 열심히 한다고요. 그런데 더 열심히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열심히 하냐면 하나님 내가 이거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이 마음으로 열심히 한다고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과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내 안에서 분별이 돼요. 분명히 분별이 됩니다. 희미하지 않다고요.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고 그래서 목숨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리로 끌고 가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순교라는 건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를 끌고 가시지 않으면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행할 수 없는 것이 순교거든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우리가 표면적으로 피상적으로 보는 것과는 너무 다른 겁니다. 그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과의 연결이 있는 거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거고 그 관계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아는 거죠. 그걸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달라붙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끌고 가고 계시는 것 그게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놓으실까요? 놓지 않으실까요? 절대 안 놓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우리가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린 늘 불안해요. 어제는 그렇게 잘 살았는데 오늘도 잘 살아낼 수 있을까? 그건 여전히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하는 생각이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잘 살아내면 그게 나를 교만으로 끌고 가버려요. 그게 믿음과 동떨어져 있는 사람들의 종교적인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늘 힘들어요. 늘 염려가 있고 늘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잘 돼도 근심, 안 돼도 더 근심,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고 나면 나를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내 삶을 이해하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입다의 본질 속에 무엇이 있는지, 입다가 서원한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원이라는 것, 이건 인간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성경에 유일하게 서원대로 되어진 분, 바로 예수님 한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내셨거든요.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서원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약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그거 내가 지켜내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그 약속 앞에 인간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이고 죄악된 존재인지를 들추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입다의 딸이 왜 죽었죠?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자기 아버지 입다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입다의 딸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11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7절부터 보죠. 아비에게 또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두 달만 용납하소서. 내가 나의 동무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이르되 가라 하고 두 달 위헌을 하고 보내니 그가 그 동무들과 함께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두 달 만에 그 아비에게로 돌아온지라. 아비가 그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으니라. 입다의 딸이 결혼하지 않은 처녀로 죽습니다. 그 죽는 이유는 뭐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입다가 서원한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게 되죠. 입다가 자기의 서원한 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딸이 죽게 됐을 때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합니다. 그때 그 딸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죠. 당 아버지께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말씀을 입을 여셨으니 말했으니 그대로 행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순결한 처녀인 딸이 죽는 거예요. 그 딸을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딸이 죽었다, 딸이 번제로 죽었다 이렇게 해도 될 것을 굳이 성경은 딸이 처녀로 죽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죽었다, 이게 바로 순결함, 깨끗함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입다의 딸이 죽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아버지 입다 때문에 죽은 겁니다. 아버지 입다가 서원한 것으로 인해서 그 서원함으로 말미암아 딸이 죽어버린 거예요. 입다의 서원 안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까지 그 입다의 죄로 말미암아 순결한 딸인 그 입다의 딸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그거 이야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입다 이야기는 그냥 입다가 서원 한번 잘못해가지고 딸 죽었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서원이라는 것 안에 감추어져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누가 죽어버린 거예요? 순결한 처녀였던 입다의 딸이 죽은 겁니다. 그 입다의 딸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죄 없으신 그분이 대신 죽어주신 깨끗하신 분이 죄 없이 순결하신 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거잖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죠. 지금 입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걸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서원해서 서원한 대로 다 지켜. 그래서 너 딸 번제해. 번제로 드려. 그렇게 해서 맹세한 것을 지켜. 이 이야기가 아닌 거죠. 어찌 보면 입다는 하나님 앞에 서본 적이 없었던 사람인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뭘 한 거예요? 거래를 한 거죠. 하나님, 내가 암몬 자손들을 다 물리치고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여주시면 내가 나를 맞이하는 첫 번째 사람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원이라는 형식으로 거래하려고 했던 그 입다가 바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했던 자인 거죠. 사실 우리들도 다 마찬가지였잖아요.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도 알지 못했을 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 보면 제일 마지막 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조차 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를 분별해서 옳은 건 옳다라고 얘기하고 아닌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라 그 말씀이겠어요?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들에게 선악을 잘 분별하고 옳고 그런 것을 잘 분별해서 옳은 건 옳다, 아닌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라. 그렇게 되면 우린 다시 제자리도 원위치로 다시 빠꾸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자꾸 판단하게끔 만드는 거죠. 예수님 지금 그 얘기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맹세하지 말라. 너희 안에서 나오는 것 다 아닌 것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옳은 것은 뭐가 옳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만 옳으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옳다 옳다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 안에서 나오는 그 어떤 것들은 다 부정되어야지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니라 해야지 되는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예가 되었다는 얘기죠. 아멘으로 되었다는 얘기죠. 그리스도 안에서 다 아멘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은요, 다 아닌 거였잖아요. 다 드러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꾸미고 어떻게 위장을 했어도 그 본질 안에 죄가 있었다라는 것이 다 드러나버리잖아요.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희 안에서 나오는 것 의지하고 믿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옳다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우리의 느낀 감정, 뭐 우리의 생각으로 이게 이해되어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자리로 끌고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알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분석하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하고 내 느낌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애초에 맹세라는 것이 굉장히 선해 보이는 것 같은데, 서원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워 보이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옳습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아닌 것입니다. 라는 이 위치에서 우리 자신을 올바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또한 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믿음을 가진 자들의 삶의 자세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이 자리로 끌고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정들을 뒤돌아 봤을 때 우리 안에서 분명히 확인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날마다 죽어가고, 그래서 내가 발견되는 모습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또한 죽은 그 내 모습이 날마다 발견되어지는 것이고, 그 발견되어짐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완성하시고 또한 날마다 그 약속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내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맹세는 늘 옳은 것이고 그 하나님의 언약은 완성되었고 우리 안에서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는 아니오의 모습으로 부인되어지는 것, 이것이 날마다 죽노라 하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성도의 삶의 날마다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자리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좀 힘드실 수 있습니다.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힘듦과 불편함 안에 참된 기쁨이 생수처럼 쏟아난다는 걸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고 그걸 누릴 수 있으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지금 그걸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맹세하지 마. 그 맹세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너희가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지 된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셨어요. 그 완성하신 것만 여러분들이 올바로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참된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 옳은 것으로 드러나며 무엇이 아닌 것, 그런 것으로 드러나는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그 하나님만 올바로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 안에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올바로 바라보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 안이라는 놀라운 은혜의 세계에 거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